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 내지 1.25%에서 0% 내지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현 사태를 극복한 것으로 확신할 때까지 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이날 양적 완화 재개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발행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대규모 통화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이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16일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전 9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장치입니다. 뉴욕 주가는 이날 장중 2,800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장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전일에 비해 6%가량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도 7%가량 빠졌고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46%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회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15일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 회사 큐어백의 연구소를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의 거액을 제한하며 백신을 독점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코로나 사태가 보건상 위기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됐다면서 국경과 식료품뿐 아니라 우리의 의약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장관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큐어백 회사에 대한 방어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큐어백 회사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재 퍼지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 혹은 기술 판매 소문을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25개가 넘는 백신 개발 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해결책이든지 미국은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6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 이라크 정부의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자위적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이라크 총리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는 조직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민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라크 미 합동작전사령부는 미군이 주둔하는 타지기지를 겨냥한 33발의 로켓포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16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20개가 넘는 나라와 영토에서 약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6,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16일 현재 약 8만 1,00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 3,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15일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1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약 2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1,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15일 하루 3,500명이 넘는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약 1만 4천 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고 8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8천 건,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5천 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은 16일 현재 3,500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65명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달간 봉쇄 상태에 있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북한에 대한 지원 물품이 이번 주 안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육로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인권유린의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2일 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할 경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부합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가 독자적인 수요 평가를 근거로 국제 기준과 인도적 원칙 그리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초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유린과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해 결의를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선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등 전면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당초 이 결의안은 오는 20일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13일부로 회의를 전격 중단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엘리자베스 T. 피슬베거 43차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결의안은 회의가 속개되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ever is tabled by tomorrow 1 o'clock is on the table for whenever the council.
이번 인권이사회 회기에 남은 일정은 신종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44차 인권이사회 이전에 속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달간 봉쇄 상태에 있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혀 없다는 북한의 발표와는 달리 발병을 꽤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최근 군사훈련을 재개하기 전까지 30일간 기본적으로 봉쇄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에이브럼 사령관은 봉쇄의 한 가지 사례로 북한군이 24일 동안 군용기도 띄우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야 훈련용 비행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무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발병 사례가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현직 고위지휘관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한미군 장병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키면서도 북한과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방어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fight tonight readiness posture to protect and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mission has not gone away with COVID-19.
최근 2주간 북한의 복수의 미사일 실험에서 봤듯 장병 보호 외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방어 임무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지금까지 총 145명의 주한미군 관계자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 사례는 총 9명으로 현역이 1명, 배우자가 2명, 나머지는 한국인 근로자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이들 9명의 확진자는 모두 기지 밖에 거주했고 일상적으로 주한미군과 접촉이 있는 인구가 5만 8천여 명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내 이동 통제와 위생 강화 등을 통해 한국 내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왔고 무엇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이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에이브럼 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4월 1일 전까지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 is no agreement in principle by the 1st of April, we will be furloughing a good portion of our population.
무급 휴직이 시행되더라도 장병의 건강과 안전 또는 최소한의 대비 태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단기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무급 휴직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최근 국방부의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주한미군 순환 배치 업무의 영향과 관련 이미 한국을 떠났어야 할 부대원들의 대기열이 길어지면서 5월과 6월에 한국을 들어오고 나오는 인력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이브럼 사령관은 이런 전망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흑조 현상, 이른바 블랙스완이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급증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한국인 근로자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방부에 건의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북한에 대한 지원 물품이 이번 주 중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육로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지원 물품에는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유니세프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원될 물품에는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가운, 작업복,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원 물품이 중국에서 육로로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 대북 지원 물품은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개인 보호 장비는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의 면제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대북 지원 계획을 묻는 VOA 질문엔 유니세프는 세계보건기구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 대응하는 북한 정부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대변인은 지난 2월 VOA에 북한 보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한 개인 보호장비 조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제기구들도 북한 보건성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을 북한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11일 VOA에 북한의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 세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제네바에서 이미 관련 물품 조달을 마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중국 국경으로 보내진 후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또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기구들이 북한에 보낼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 물품 중 일부는 이미 북중 국경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는 11일 VOA에 2월 초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서 북한의 개인 보호 장비와 검사 진단기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로부터 1만 3,700유로, 미화 1만 5천 달러 상당의 보안병과 청진기, 의료키트 등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모든 매체의 편집장은 사실상 최고 지도자 한 명뿐이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투명한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대니얼 베스터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9일 VOA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신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way we can trust North Korean media on information regarding
북한의 언론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불신이 높은 중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선전선동부가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한의 이웃인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만 북한 매체들은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를 반복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데다 보건 의료 환경도 바이러스를 확진할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내 왔습니다. 베스타드 국장은 북한은 언론 자유가 최악인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로 모든 매체의 유일한 편집장은 김정은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only one chief editor which is the supreme leader Kim Jong-un.
북한은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기 때문에 보도에 관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해 발표한 2019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세 나라를 지옥의 트리오로 별명을 지었다며 세계 최악의 정보 구멍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가 지난 연말부터 새롭게 시작한 독립적인 언론이 없다면 그것이 뉴스가 될 것이란 새 캠페인은 백마를 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홍보물에 크게 올려 언론 탄압의 상징적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발표와 매체들의 보도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9일 개최한 북한 관련 상호대화에서도 퀸터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국제의료진의 대북 접근권을 촉구한 가운데 언론 자유에 관해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북한 정권의 비협조적 자세를 지적하며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포괄적 규제에 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comprehensive restrictions on access to information.
콜린 크룩스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9일 트위터에 영국 정부가 이날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접근에 관해 제기한 발언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리타 프렌치 영국 외교부 국제 인권 대사는 이날 북한 당국에 인권 기록에 관해 국제 사회와 신뢰 있게 접촉하고 관여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자유롭고 제약 없는 접근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And to allow UN human rights mechanisms free and unhindered access to the country.
크룩스 영국 대사는 앞서 8일 독일과 프랑스 등 평양의 일부 외교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출국하기 위해서 숙소를 떠나는 사진들을 올렸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지니 웰슨센터 한국국장은 9일 트위터에 크룩스 대사가 올린 사진을 리트윗하며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북한 당국과 매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리 국장은 북한 관영 매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쟁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차라리 외부 세계와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를 함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리 국장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정부의 프로파간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N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역대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 전염병, 즉 팬데믹으로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응에는 신속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의 선언은 지난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에 이은 세 번째 팬데믹 선언입니다. 앞선 2009년 신종플루와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은 철저한 방역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009년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파를 철저히 막는 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은 또 감염 의심자는 격리시켜 확진될 때까지 의학적 감시를 하고 있다며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당시 북한의 신종플루 사태와 관련해 준전시 상황인 긴급대상 11호를 선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팬데믹,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선 북한의 대응이 훨씬 더 공세적으로 강화됐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연일 방역 작업을 강조하면서도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선 초기에 즉각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와 항구, 공항 등 육해공 국경을 모두 닫아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전염병 전문가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이렇게 방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열악한 의료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뭐 북한의 보건의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원이나 보건기관들의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이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와 이렇게 전기까지도 보상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주목되는 건 두 차례 모두 북한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의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6월 WHO는 국가마다 발병 시기와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북한 주민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며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북한은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일 현재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약 8만 명, 그리고 한국에서 약 8천 명으로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전염병 발병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전혀 정보 공개를 이제 사유하고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그 우울한 보건의료 시스템 이것을 지금 그 북한이 일관하게 주장해왔고 지금 선전해왔던 그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하지만 2009년 12월 북한은 수개월 만에 9명의 신종플루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로 이후 북한은 한국 정부로부터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50만 명분을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 정확한 내부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 hope the message to North Korea is the world is there to help. You don't need to remain in isolation and that actually won't help.
세계는 북한을 도우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스스로 고립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협력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바이러스는 국경을 개의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HO의 마리아 컬코브 박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위해 각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across all of the countries, affected countries and not, about assessing the situation over time from day one. And we've been sitting up here telling you that
콜코브 박사는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나라든 그렇지 않은 나라든 모든 나라들과 사태 첫날부터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한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각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럽에서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가 유럽 전역으로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한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세계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따라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에 적용되던 특별 입국 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 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발생률, 확진자 발생 경향과 규모, 각국 대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 입국자는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야 하는 등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 시간 증가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영애 한국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며 뜻깊게 생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진의 접근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앞서 15일 영국 공영 BBC 방송에 출연해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체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공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BBC 방송에 앤드루 마쇼에 출연해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포와 혐오증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욕설은 물론 물리적 공격이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원칙에 대해선 솔직함과 투명성, 대중에 대한 완전한 정보 공개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7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5일 0시보다 74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23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6일 오후 3시 현재 78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과 중국 간 협력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천명한 새로운 길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근본 셈법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이 북중 국경을 걸어잠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중 간 협력이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북한이 일단 국경부터 차단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북한 안정 유지와 북중 관계 발전이라는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모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13일 VOA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내 잠재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China's first concern would be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이 북중 접경 지역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미국과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항상 경계해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중국은 자국 내 코로나 상황이 통제됐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코로나 대응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글레이저 선임 고문의 설명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순 중국 담당 국장도 코로나가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북 지원 등 양국 간 협력 약속도 잠시 주춤할 뿐 유효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coronavirus is affecting the bilateral political relations between China.
중국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윤순 국장은 비핵화 협상 결렬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견고한 북중관계 유지라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미북,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북,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국면이 조성되면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섰고 이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해 문서화된 약속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관광 확대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는데 특히 북한을 통한 바이러스 재유입을 중국 당국이 경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윤순 국장은 중국이 당분간 마스크와 진료 장비 등 북한의 코로나 대응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순 국장은 코로나 여파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 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거래됐던 모래와 석탄 등 북한 물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다시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And I think the coronavirus just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내세워 지난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채택을 다시 주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해산물 등 금수 조치와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 북한 지도부로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코로나 등 인도주의 지원에 한해서만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경제와 무역, 금융 부문에서의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현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은 식량과 비료 공급, 유류와 석탄 거래 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지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가 많았습니다. 윤순 국장은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 중국에 주어지는 보상이 분명할 때만 미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beginning, towards the end of 2019.
한 가지 사례로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열망했던 지난해엔 북한의 도발 방지에 역할을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중 관계가 부정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인식하며 북한이 가능한 한 오래 자신들의 전략적 지렛대로 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선임 고문은 한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과 달리 지금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북한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다루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 측의 이행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이상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협력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세 차례 걸쳐 포병 부대의 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와 미국 경제난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에 처한 북한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세 차례 걸쳐 동해안에서 포병 부대 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일 강원도 원산 근처에서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지켜본 데 이어 9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또다시 화력타격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포병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 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또다시 포사격 대항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달아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딜레마, 즉 진퇴양난적인 상황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함남 선덕에서 발생한 것은 대체로 200km에 그것도 한 고도 한 50km 방사포를 가지고 쐈다는 건데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도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민대중의 김정은에 대한 불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당초 북한이 생각했던 것은 미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을 등에 업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두 차례 로켓 엔진 실험을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의 이런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려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개입해 북한의 연말 도발은 무산됐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hat China and Russia put forward, you know, different ideas at the UN to relieve North Korea of sanctions, and I'm sure that was a move to.
그렇다고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 도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북 대화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차례 걸쳐 실무 협상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국의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전선언이었고 그다음 하노이에서는 그게 제재 일부 해제인 거예요. 북한 네. 나름으로는 전부를 원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믿을 만한 증표를 달라는 게 북한의 요구였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뭐 트럼프가 딴 말을 하든 허언을 하든 북한이 원하는 거 못 얻어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깨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트럼프를 믿지도 못하고 그런 트럼프를 안 믿자니
코로나 전염병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1월에는 연초 금수산 태양공전을 참배한 것을 비롯해 순천 인비료 공장 현지 지도 그리고 음력설 공연 관람 등이었습니다. 2월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일이었는데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에는 18명의 정치국 간부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연대 이어 세 차례 동해안에서 군부대 화력훈련을 현지지도 했습니다. 군 관련 행보가 많은 것은 전염병 때문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관측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자기는 그 망경에 그대로 보는 장면이 나왔지만은 뒤에 있는 장군들은 장년들은 전부 다 검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고 존엄으로서 그 유약한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선택된 장소 그런 데만 몇 군데 가서 일종의 보이기 위한 쇼를 하는 거지.
코로나 전염병은 북한의 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1월 말 전염병 유입을 막는다며 북중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물류 흐름이 끊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유입이 끊겼고 결국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장마당과 종합시장 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킬로그램당 4,000원이었던 북한의 쌀값이 6,8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단 쌀이 안 들어오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소매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월 말 열린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농업 책임자인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부패 행위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북중 국경을 계속 봉쇄하면 경제난이 가중되고 그렇다고 국경을 열 경우 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후 외환의 상황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은 3월 4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제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남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정상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막 50% 이상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서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이게 좀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네. 부모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가 들어있었다고는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전염병과 미국 그리고 경제난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체코대사와 고모부인 김광섭 오스트리아 대사를 교체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로열 패밀리인 이른바 백두혈통의 곁가지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북 세력과의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은 14일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최강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사위로 27년간 오스트리아 대사를 맡았던 김광섭을 교체한 겁니다. 체코 대사 등을 거쳐 지난 1993년 4월 오스트리아 대사로 부임했던 김광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경진의 남편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2015년부터 체코 대사를 맡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 김평일의 후임으로 외무성 유럽통인 주원철을 임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김광섭과 김평일이 북한에 동반 소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이 대사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이들의 대사직 상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로얄 패밀리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 내부의 곁가지들을 정리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당국이 백두산 정신을 강조하고 북한 내에서 백두산 행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강화 차원에서 선대에 백두산 정신을 체제 결속의 구심점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곁가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김정일 시대엔 북한 내부의 이른바 불순 세력과의 결탁을 막기 위해 곁가지들을 외국으로 사실상 유배를 보냈지만 지금은 탈북자 증가와 인터넷 확산 등으로 이들의 해외 체류가 반북단체들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지난해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고 외교관들의 망명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직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마카오를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돼 있고 오히려 지금 김정남이를 뭐 옹립한다든지 그 자유조선이라는 그런 단체처럼 오히려 바깥에서 안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탈북자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김평일이나 그런 곁가지들을 바깥에 놔두면은 그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선대 지도자들과 다른 길을 가고자 홀로 서기를 시도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체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김평일이나 김광섭의 아내 김경진은 이미 북한 내에선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인물이지만 자유조선의 움직임이나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의 한국 망명 등이 자극이 돼 외부의 반 김정은 세력 거점화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취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내부의 권력 강화 위기에 처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위기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적으로는 선대의 백두산 정신에 의존하고 본인이 백두혈통의 분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위협요소인 백두혈통의 곁가지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진과 김평일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광섭의 후임으로 최강일이 오스트리아 대사에 임명된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강일은 북한 외무성 내 손꼽히는 미국통으로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최선희 부상을 보좌해 주요 실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변화의 기류를 보이던 2018년 2월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최 부상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에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날 때마다 동행하며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도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등과 함께 의제 협의에 나섰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미국과 협상이 필요 없다고 밝혔던 입장이 대미 협상통인 최강일의 오스트리아 대사 임명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습니다.
작년에 리용호 최선희를 중심이 되었던 대미 협상 라인이 리용호의 해임 그리고 이번에 최강일의 오스트리아 주재 임명을 통해서 대미 외교 라인의 해체가 사실 뭐 상당한 정도로 이제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 센터장은 북한이 오스트리아와 체코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폴란드 대사들을 한꺼번에 교체한 데 대해 대남통이었던 리선권이 새 외무상으로 임명된 데 따른 새 외교라인 구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내륙과 북부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비나 5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평안남북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만 맑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오르고 낮 기온은 1도에서 7도 정도 올랐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에 신의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고 평양과 양덕 지역 비나 눈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3도입니다. 양덕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11도. 신의주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2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 지역은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중강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8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후에는 맑겠지만 오전에는 용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고 개성과 신계는 한때 비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 최고 15도, 개성도 아침에는 2도, 낮에 15도입니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립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상 4도, 낮 최고 16도, 장전도 아침에는 4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15도, 장지는 아침 최저 영하 9도로 떨어집니다. 낮 최고는 5도입니다. 함경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7도입니다. 양강도 흐리고 눈 내리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산 김영권 지역은 아침 최저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4도, 예산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4도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앞바다 쪽에 비나 눈 내립니다.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고 오후에 먼바다 쪽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가 올 여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국가 비상사태가 7월에서 8월 혹은 그 이상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매우 전염성이 높은 보이지 않는 적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일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천 명 넘게 보고됐으며 71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간 미국민들은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식당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금이나 봉쇄령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면서 감염 사례가 유독 많은 특정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16일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마치고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강력하게 조율된 국제적 보건 대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회복에 힘쓰며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고 백신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영국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국가 정상들은 이번 회의 결과 투자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운을 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일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1% 내지 1.25%에서 0% 내지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현 사태를 극복한 것으로 확신할 때까지 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이날 양적 완화 재개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발행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대규모 통화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이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16일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전 9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장치입니다. 뉴욕 주가는 이날 장중 2,800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감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장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는 전일에 비해 6%가량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도 7%가량 빠졌고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46%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회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15일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 회사 큐어백의 연구소를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의 거액을 제한하며 백신을 독점하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코로나 사태가 보건상 위기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됐다면서 국경과 식료품뿐 아니라 우리의 의약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장관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큐어백 회사에 대한 방어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큐어백 회사는 15일 성명을 통해 현재 퍼지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 혹은 기술 판매 소문을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25개가 넘는 백신 개발 회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해결책이든지 미국은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